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의 거듭되는 폭력 사태로 봉쇄 지역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밝혔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구호지원 전담팀과의 주례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다음 주 회의에서는 바람이나 약속 대신 행동을 논의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북부도시 알레포에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8시간의 휴전을 재차 요구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 러시아 등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아울러 내일은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라며 그럼에도 시리아에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오직 전투와 로켓, 통폭탄, 염소가스, 자살폭탄 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오늘 관유페이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이 최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시리아 국방장관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관유페이 주임은 이어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 군 장성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은 관주임이 이번 회동에서 시리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도 양측이 병력훈련과 인도주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미얀마가 국경 지역에 교량을 건설하고 주요 도시에 병원을 짓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미얀마 외교부 당국자는 아웅산 수치 여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병원 두 개와 다리 한 개를 건설하는 내용의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미얀마의 사실상 최고 통치자 자리에 오른 수치 여사는 어제 저녁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방문한 수치 여사는 오늘 리커창 총리를 만난 데 이어 내일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합니다. 수치 여사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중국이 거액을 투자하는 미얀마 북부 수력발전소 건설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중국이 36억 달러를 투자한 미트소네 댐 건설 사업은 지난 2011년 이래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다음 달 쿠바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쿠바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쿠바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외무성은 그 같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그러나 만일 쿠바 방문이 확정되면 아베 총리가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할 때 병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쿠바 외무부의 한 관리도 그 같은 사실이 없다며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총리가 쿠바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쿠바를 방문해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을 만난 바 있습니다. 필리핀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올 2분기에 7%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는 1분기 성장으로는 3년 새 가장 빠른 것이라고 필리핀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장은 서비스 산업과 투자 확대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따른 지출 증대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은 6.9%로 집계됐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6년간 평균 6.2%의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터키 동부의 한 경찰서 인근에서 오늘 아침 두 건의 차량 폭탄 폭발로 적어도 6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반주에서 발생한 첫 번째 폭발로 경찰관 한 명과 민간인 두 명이 숨지고 경찰관 20명 등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어 몇 시간 뒤 엘라지그 경찰서 정원에서 또 다른 차량 폭탄이 터져 3명이 숨지고 적어도 100명이 다쳤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두 번째 폭발 영상에는 경찰청 본부 외곽에서 짙은 연기와 함께 차량 여러 대가 전복되고 건물 유리창이 깨진 모습이 담겼습니다. 아직 이번 공격을 시인한 단체는 없지만 터키 당국은 쿠르드 반군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1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망명 사건이 북한 체제 결속에 타격을 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플루토늄 생산에 들어갔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대북 결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 is obviously a clear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prohibit such activities.
유엔 사무국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자는 단 한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1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가족과 함께 한국에 망명한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는 한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이 북한 체제 결속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해외 파견자들의 탈북이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한 검열단을 외국 각지에 급히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망명이 김정은 체제 내부 결속에 금이 가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태공사가 외부 정보를 많이 접하고 바깥 세상에 노출되다 보니 북한과 바깥 세상을 비교할 눈이 생겼을 것이고 김정은 체제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면서 망명을 결심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보다 앞서 17일 태공사가 망명 동기에 대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태공사는 올여름 본국 소환을 앞두고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망명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태공사의 큰아들은 영국의 한 대학에서 공중보건경제학 학위를 받았고 덴마크에서 태어난 작은 아들은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공사의 망명 동기에 대해선 또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강력한 대북 제재와의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재정 책임을 맡았거나 또는 외화벌이 등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면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제재 영향을 넘어서서 현실적으로도 제재로 인한 압박 부담을 좀 크게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외교관과 해외 식당 종업원 등 해외 파견자의 탈북이 잇따르자 중국 등 해외 각지에 검열단을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18일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출신 성분이 좋은 이들의 연이은 망명의 격분에 최근 대사관과 무역상사, 식당 등 모든 해외 파견기관들에 대해 도주나 행방불명을 사전에 적극 제거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즉각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노동당과 내각, 보위성에선 각종 검열단을 조직해 해외 각지로 급히 보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태공사가 항일 빨치산 1세대의 아들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태공사가 영국에서 10년간이나 근무한 것은 북한의 일반적인 외교관으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남다른 출신 성분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사회에선 태공사의 아버지가 김일성 전 주석의 전령병으로 활동한 항일 빨치산 1세대 태병렬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태공사는 고등중학교 재학 중 중국으로 건너가 영어와 중국어를 배웠고 베이징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입니다.
태영호가 베이징 대학에 갔을 때 당시에 김일성 소기 실장을 했던 최영림이 딸 최선희 지금 미국 부국장하죠. 그리고 인민무력부장을 지내던 어진우의 딸 어선화 이런 친구들이 함께 갔었대요. 그러고 보면 그 태영호가 빨치산이었던 태동열의 아들일 가능성이 많죠.
통일부 당국자는 그러나 태공사와 태병렬의 관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태공사의 부인인 오혜선도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이자 노동당 군사부장을 지낸 오백룡의 인척이라는 설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태용호 공사의 망명은 일부 북한 핵심 계층이 동요하고 있다는 징후라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 정권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징표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1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용호 공사의 탈북은 북한의 핵심 계층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e level of confidence in the future of the Kim regime appears to be low within the senior core.
북한의 핵심 당국자들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의 미래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최근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이나 그 자녀들의 탈북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의 무자비한 숙청 때문에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은 충성을 하더라도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등 핵심 계층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자신의 조국인 루마니아에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던 1980년대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saying that it's a sign that the Kim regime will collapse tomorrow night, but I think that it's a clear indication that there is
김정은 정권이 내일 당장 붕괴된다는 건 아니지만 북한 내부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외교정책 포커스의 존 페퍼 소장은 북한 정권이 어느 정도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To a certain extent, North Korea does not have that kind of ideological control over either the population.
북한이 더 이상 주민들뿐 아니라 많은 고위 당국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이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권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페퍼 소장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고위 외교관 한 명의 탈북으로 북한 정권의 불안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페퍼 소장은 북한 고위 당국자들의 탈북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always a calculation within the elite and the calculation
북한의 핵심 계층들은 북한 외부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과 북한에 계속 머물 경우에 보상과 혜택, 또 북한 내부에서 개인과 가족의 삶의 안정성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실용적인 계산에 따라 탈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전 세계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북한 정권의 미래에 대해 계산하고 그 가운데 일부는 북한을 떠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코스 국장은 이를 근거로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be careful about suggesting that this is a indication of that the regime is becoming increasingly unstable.
북한 고위 외교관의 탈북을 북한 정권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고 가까운 장래 붕괴할 것이라는 징후로 풀이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수 국장은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징후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고위 당국자들과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탈북을 결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모든 고위 당국자와 해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레리 닉시 연구원도 태공사의 탈북에 북한의 일부 핵심 계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북한 정권의 불안정이 확대되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think we can conclude from that there is any sort of wholesale major disillusionment with Kim Jong-un.
북한 외교관 한 명의 탈북을 통해 북한 핵심 계층 사이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환멸이 자리 잡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닉시 연구원은 또 태공사의 탈북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don't think this will have much of an effect on that. The relationship is
올해 핵과 미사일 지름 등 북한의 도발로 이미 남북관계는 최악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빠지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에 해군 분석센터의 고수 국장은 태공사의 탈북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o seeing the defections that are happening, obviously it increases the tension, especially from North Korea's from the North Korean.
고수 국장은 특히 북한이 한국을 향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곧 실시되는 미국과 한국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언론은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한국에 망명한 것은 북한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태공사의 영국 내 활동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들은 태영호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 통일부의 발표를 전하면서 태영호 공사 망명 사건이 미칠 파장에도 주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이 극적인 망명으로 평양 특권층의 충성심에 대한 의문이 새롭게 제기될 것이라며 북한에서 김씨 정권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선 최고위 당국자들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번 망명이 북한에 타격을 줄 것이지만 북한은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을 감내했다며 1990년대 소수의 북한 외교관들이 탈북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태영호의 망명은 한국의 큰 승리로 여겨진다며 그는 1997년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였던 장승길 이래 한국으로 망명한 최고위급 외교관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중국에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데 이어서 태공사가 탈북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태공사의 망명은 북한을 격분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신은 한국이 고위급 인사의 탈북을 항상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며 남북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놓인 시점에 태공사의 망명이 공개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태영호 공사가 10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영국의 언론들은 그의 활동과 생활상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태공사가 영국에서 북한의 좋은 모습을 홍보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언론과의 접촉이 잦았다는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태공사가 런던의 극좌단체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해 북한을 열정적으로 방어하는 연설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태공사의 절제된 언행은 북한의 일반적인 선전선동과는 대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태공사는 언론이 북한에 대해 자극적인 보도만을 일삼는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BBC 방송은 태공사가 망명을 선택한 것을 보면 실제로는 북한을 변호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태공사는 영국 내 탈북자들을 감시하는 역할도 했었다고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태공사와 친분이 있었던 BBC의 스티브 에번스 한반도 특파원은 그와의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하는 글에서 태공사가 올여름 임기를 마치고 평양에 복귀할 예정이었으며 망명을 결심했다는 어떠한 눈치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에번스 특파원은 말쑥한 태공사가 영국의 여느 중산층과 같은 모습으로 편안하게 생활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에번스 특파원에게 종종 가족과 건강에 대해 언급했으며 아들이 영국의 대학에서 공중보건을 전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디언 신문은 태공사의 또 다른 아들이 덴마크에서 태어났고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수학과 컴퓨터 공학을 전공할 계획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 언론들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태공사의 망명이 한국과 서방의 정보기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망명과 관련해 탈북자 보호를 강조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We urge all countries to cooperate in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within their territory.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태용호 공사의 한국 망명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나라가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보호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 그리고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 처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엘리트 계층의 잇따른 탈북을 김정은 체제의 균열로 평가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번 망명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같은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we're certainly aware of the reports regarding resumed plutonium production. You know, if these reports are correct, it is obviously a clear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prohibit such activities.
마크 터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원자력 연구원은 일본 교도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흑연 감속로에서 꺼낸 폐연료봉을 재처리했다며 북한은 계획대로 핵무기와 핵발전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이런 행동은 북한이 금지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국제사회 결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이행이 여기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These actions only serve to increa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solve to continue to counter the DPRK's North Korea's prohibited activities.
토너 부대변인은 미국이 밟을 다음 단계 혹은 추가 조치에 대해 당장 밝힐 것은 없지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역내 동반국들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강력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맞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다며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북아시아 지역과 국제사회 동반국들 그리고 국제기구들과 더불어 대응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주장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관련국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에 들어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관련국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군당국은 재처리와 관련된 북한의 동향을 추적 감시해왔고 관련국들도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도된 대로 북한이 재처리를 했다면 이는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정부는 관련국 및 국제기관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도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물질 생산 주장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북측의 모든 핵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안보리 결의 등에 따라 모든 핵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진혁 대변인은 주요국과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확인되면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경우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의 대응 태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지난 3일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려 했지만 사실상 중국이 반대하면서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선 불용 원칙을 명확히 하는 만큼 미사일 발사 때와는 달리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직접 밝힌 건 지난 2013년 4월 영변의 원자로를 재정비,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자신들의 핵 능력과 핵 보유에 대한 진정성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 계획대로 한다라는 행동의 지속성을 알려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라는 핵 보유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전기도 부족한데 계속 했겠어? 아니면 뭐 국제 제재를 받으면 좀 멈췄겠지 하는 그러한 가능성들을 다 일축시킬 수 있는 행보라고 보네요.
한국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초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기술 또 집중도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빨라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서강대 김영수 교수 역시 더욱 정교한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 일본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플루토늄을 확보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에서 핵연료를 재처리했다면서 우라늄 농축시설의 정상 가동으로 핵무력 건설과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계획대로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이 오늘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만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밀리 총장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운용을 담당하게 될 주한미 8군 예하 35방공포 여단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리 총장은 내일 장준규 한국 육군 총장을 만난 뒤 다음 방문국인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북한 경제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던 가뭄이 올 상반기에는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올해 상반기 북한 경제는 어땠을까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북한 경제의 최대 변수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꼽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북한의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시점에 이뤄진 데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지하자원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무역은 크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북중무역은 25억 2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0.6% 늘어났습니다. 다만 중국의 상무부가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한 지난 4월 이후 석 달간 북중무역은 전년보다 3.7% 감소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북한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광업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상반기 대중 수출 감소에 따른 외화 부족이 설비나 원부자재 수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대중 수출은 4.7% 줄어든 반면 수입은 5.3%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계류의 수입은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줄었지만 감소폭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줄었습니다. 오히려 일반 기계류의 수입은 6.1% 늘어났습니다. 철강제 수입 역시 15%나 늘었고 화학 원부자재와 섬유류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당창건 7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보다 컸던 지난해와는 크게 다른 겁니다. 다만 광업 부문의 경우 대북 제재를 비롯한 악화된 북한의 대외 경제 환경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업은 북한의 다른 산업과 달리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광업은 북한 GDP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수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석탄 수출을 금지하면은 그래도 중국에서 미리 받은 기계 설비며 뭐 자금들이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미리 받아서 운영하던 기관들은 그걸 활용해서 당분간 생산 활동을 할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롭게 계약을 하려고 하던 데는 이제 새롭게 계약이 안 될 테니까 이제 못 할 거고. 수출 물량이 내수로 전환되면은 그 많지 않은 시장에 급격하게 또 폭락할 거고. 탄광의 그 온전한 순환재 생산이 어렵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말이에요.
올해 상반기 북한 지하자원의 대중 수출은 6억 6백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1.7% 감소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지난 4월 이후 감소폭은 21.4%였습니다. 특히 석탄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4% 감소했고 물량 역시 13.4%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일부 국내 산업 부문에서 오히려 생산이 소폭이나마 증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 경제의 부진 요인이었던 가뭄이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월과 6월을 제외하고 평년 수준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모작과 가을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5월의 평균 강수량은 148mm로 평년 대비 92%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농업 부문의 경우 양호한 기상 여건에다 원활한 농자재 공급으로 다소 호전됐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습니다. 권태진 GSNJ 인스튜트의 동부가 연구원장입니다.
올해는 가뭄이 해소된 거죠. 이제 올해는 또 연초부터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저수율도 작년 하반기에 비가 좀 왔기 때문에 저수율도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유지가 됐죠. 더군다나 연초부터 북한이 중국에서 대규모 비료를 갖다가 수입을 해가지고 비료 공급이라든지 뭐 농기계 연료 공급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원활했다.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5년 만에 감소했지만 비공식 무역으로 시장의 식량 가격이 여전히 안정적이고 대북 제재 영향 또한 식량 부문은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고 권 원장은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이 있었지만은 시장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잘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비공식적인 그 무역 상당히 활성화돼가지고 바로 지난해의 부정적인 요인을 상쇄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그렇게 식량 부족 현상이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런 것이 저희 결론이죠.
수력발전 부분 역시 상반기 강수량 증가로 다소 회복됨에 따라 북한의 전력 사정은 전년보다 나아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책임연구원입니다.
북한은 수력발전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고 올해 들어서 뭐 약간 회복 중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력발전은 작년 하반기부터 석탄의 중국 수출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 화력발전소 연료로 공급되는 우연탄이나 유연탄이 늘어났다고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화력발전량도 예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현지에 머물고 있는 경상대학교 정은희 교수는 중국과 국경을 접한 신의주 지역의 경우 밤에도 불빛들을 볼 수 있다며 계절적 요인으로 전력 사정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맞서 추진 중인 속도전으로 노동력과 자원이 집중 투입돼 단기적으로 생산 활동이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북한 경제는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대북 제재 강도와 지속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경제 제재는 점점 더 시간이 다를수록 누적돼서 효과가 나타나니까 사드 이후에 중국이 대북 무역 제재를 경제 제재를 어느 정도 강도로 지속할 건지 완화시킬 건지에 따라서 영향을 일단 1차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기상 조건은 뭐 지속적으로 악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될 거고.
여기에다 70일 전투에 이은 200일 전투와 같은 강제적 노력 동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후유증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 세계 다양한 국적의 직원 4만여 명이 근무하는 유엔 사무국에 북한 국적자는 단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에서 일하는 한국 국적자는 14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에 근무하는 유일한 북한 국적자는 남성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 사이 유엔 사무국 직원의 특성 등을 정리한 직원 통계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북한 남성은 알파벳 P로 시작하는 전문직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북한인은 유엔 사무국에서 근무하며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영구직으로 임명된 상태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이 직원이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를 포함한 전 세계 25개 유엔 사무국의 사무소 중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의 직원 연봉 자료에 따르면 유엔은 전문직 직군을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눠 최소 미화 $47,464에서 최대 $109,449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각국의 분담금에 따라 유엔 사무국에 진출할 수 있는 각 나라별 적정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분담금에 따른 북한의 적정 범위는 3명에서 14명이지만 현재 단 한 명이 진출해 더 많은 국민의 진출이 필요한 과소 진출 국가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북한처럼 한 명의 직원이 진출한 나라는 바레인과 투발루, 브루나이 등 9개 나라였으며 키리바시와 팔라우 등 섬나라 4곳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2,636명으로 전체 41,081명의 사무국 직원 중 6.42%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461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분담금 대비 유엔 사무국 진출 인원이 적어 북한과 마찬가지로 과소 진출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7년 취임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모두 146명의 직원이 진출해 적정 진출 범위에 속해 있었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등 6개 유엔의 주요 기구 중 하나로 유엔 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양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이 터키 정부가요, 지난달 군사 반란을 진압한 뒤에 연루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진행하면서 독재와 인권 탄압 논란으로 미국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데요. 예. 예, 미국이 터키에 배치했던 핵무기들을 루마니아로 옮기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코앞에 있는 나라여서 러시아의 네. 반발이 예상됩니다. 미국 소식으로 백악관이 발표한 새로운 자동차 연비 규정 내용 알아보고요. 예. 아, 대회 종반으로 가고 있는 브라질 리우디자네이로 올림픽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이 터키에 배치했던 핵무기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요?
네, 미국이 터키 인지릴리 공군기지에 배치했던 전술 핵무기들을 루마니아의 데베셀루 공군기지로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유렉TV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예. 아, 루마니아 언론들도 관련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뭐 다른 무기도 아니고 핵무기를 옮긴다는 것, 글쎄요. 네. 이게 좀 쉬운 작업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터키의 이 인지렐리 공군 기지는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격퇴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군이 ISIL 근거지인 이웃나라 시리아와 이라크에 대한 공습작전을 위해서 이 전투기들을 출격시키는 데 사용하는 곳입니다.
예.
그만큼 미국의 중동지역 전략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인데요. 예, 최근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사회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예.
미국이 인지릴리 기지의 중요도를 좀 덜어내기 위한 작업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가 최근 들어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난달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그 일부 군부 세력의 반란에 따라서 진압을 했는데요.
예.
터키 정부 측은 반란 연루 세력에 대한 대규모 숙청 작업을 위해서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를 했죠.
네.
이에 따라서 입법권 일부와 사법권을 포함해서 주요 국가 권력이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집중되면서 미국과 서방 측은 독재와 인권 탄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터키 정부가 이 반란 배후 인물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 학자 페틀라흐 글렌에 대한 추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예.
터키는 당초 불편했던 관계였던 러시아와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전면적인 관계 복원을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접근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들이 미국이 핵무기를 터키에서 이제 루마니아로 옮기는 여러 가지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네.
미국이 이 터키에 있는 인지릴리 기지의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 터키 당국이 지난달에 군사 반란을 진압했을 때요. 쿠데타 주도 세력이 주둔한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터키 당국이 인지릴리 공군 기지의 전기 공급을 차단했었습니다.
예.
미군 소속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시키는 조치까지 단행을 했는데요. 기지를 지휘하는 터키군 고위 장교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인지릴리 기지의 운용 안전성이 저해된 상황에서 미국 과학자협회의 핵무기 전문가인 한스 크리스텐슨 씨가요. 이 터키와 인지릴리 기지의 보안 상황이 미국 핵무기를 비축할 안전 기준에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터키에 있던 핵무기들은 루마니아 어디로 옮겨지는 건가요?
미국이 인지릴리 기지에 배치했던 B-16 전술 핵폭탄 약 한 50기를요.
예.
루마니아의 데베셀루 공군기지로 이전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루마니아 데베셀루 공군기지는 옛 소련 시절에 소련 당국이 대서방 전략시설 가운데 하나로 건설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소련이 전략시설로 만들었던 곳에 이제 미국의 핵무기가 들어간다. 러시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데베셀루 기지는 전통적으로 소련과 러시아의 세력권이었던 동유럽 한복판에 있습니다.
예.
미국은 지난 2013년부터 이곳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한 8억 달러를 투입했는데요. SM-3 요격 미사일하고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 등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루마니아의 데베셀루 공군기지가 이렇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체계에 포함되는 과정에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예.
이번 핵무기 이전 작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더 심화질 것으로 현지 언론들이 관측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이전 계획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혹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까?
핵무기 이전에 대한 언급을 아직 내놓진 않았는데요.
예.
향후 입장을 밝힐 걸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 데베셀루 기지 운영과 관리의 그 실무 작업을 담당하는 북대서양 나토 조약기구 나토 측은요. 나토 동맹국은 미국의 핵폭탄이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 백악관이 새로운 자동차 연비 규정을 발표했다고요?
네, 백악관이 지난 화요일 16일에 대형 트럭과 버스 그리고 여타 중장비 차량에 대한 새로운 연비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예.
새 규정을 보면은요, 이 소형 트럭은 오는 2021년부터 27년까지 매년 연료 효율을 2.5% 높여야 합니다.
예.
또 버스하고 트럭 등은 기존보다 일산화 탄소 배출량을 20% 줄이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그런 방안이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 도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요 트럭하고 버스가 아주 검은 연기를 뿜으면서 달리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검은 연기가 대부분 탄소와 각종 오염물질로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구 온난화의 주범입니다.
예.
특히 이 대형 트럭 같은 디젤 엔진을 쓰는 차량의 문제인데요. 예, 트럭이 전체 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지만 트럭 같은 대형 차량은 이 온난화 가스 배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연비를 높이면 이게 이제 환경 오염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연료비도 좀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로운 연비 규정이 시행될 경우 한 10억 톤의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을 줄일 수가 있고
예.
또 1,700억 달러 상당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자동차 제조업체가 연비도 좋고 가스도 조금 배출하는 그런 차량을 만드는 그런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연비도 뛰어나고 일산화탄소 배출도 적은 엔진을 만드는 게 당면 과제인데요. 미국 에너지부는 이 연료 효율이 뛰어난 차세대 트럭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1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
관측통들은 이 연비를 높이려면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소재와 함께 공기 저항을 적게 받는 이 날씬한 차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 측에서는 조금씩 부담으로 이런 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 화물용 트럭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예, 이 미국에서는요 월마트나 펩시콜라 또 페덱스처럼 수백 대의 화물용 트럭을 운영하는 이 운송회사와 유통업체들이 많은데요.
예.
이들은 대체로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예.
단계적으로 새로운 트럭을 여러 대 구입하면 돈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비가 좋은 트럭을 쓰면 그만큼 연료비를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소식 저희들이 이 시간 끝날 때마다 항상 전해드리고 있는데 서서히 대회 종반호를 향하고 있군요.
네, 어제 17일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이 현지의 메인 프레스 센터, 이 세계 각국 기자들이 모여있는 종합보도실에요. 22일까지 사물함 열쇠를 반납해주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아, 방패라는 얘기네요. 이제 끝나니까.
그렇죠. 네, 대회가 종착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인데요.
예.
날이 갈수록 열기가 더하면서 각국 선수들도 다양한 종목에서 또 보기 드문 명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표단이 이 경기에서 그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휩쓸었는데요. 1972년 뮌헨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이 된 이 여자 허들 100m에서
예.
한 나라가 금은 동메달을 모두 차지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미국이 이날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한꺼번에 수확하면서 207개의 참가국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예. 한국 대표팀도 뭐 며칠 동안 주춤하더니 다시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이날 한국의 메달 밭이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에서요. 여자 49kg급 김소희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예.
한국은 김소희 선수의 활약으로 이 닷새 만에 7번째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또 한국은 태권도에서 남자 58kg급 김태훈 선수가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예.
북한은 여자 레슬링에서 메달 획득이 기대됐던 김현경 선수가 자유형 48kg급 1회전에서 러시아 선수에 패해서 탈락했습니다.
예. 이제 종목 일정을 마친 선수들이 속속 귀국을 할 텐데 네. 이런 일이 있었네요. 브라질 당국이 미국 선수들의 출국을 막은 일이 있었다고요?
예, 브라질 경찰이 어젯밤에 공항에서요. 미국행 비행기에 탄 미국 수영대표 선수 잭 콩거하고 군나르 벤츠를 연행했다고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예.
이 앞서 미국 선수들이요. 리우에서 무장 강도를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들 선수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브라질 당국의 판단입니다.
네.
브라질 경찰은 이들 두 선수 외에 또 다른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 두 명을 잡기 위해서 선수촌을 급습했는데 이들은 이미 선수촌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 문제가 자칫 외교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리우에서 강도를 당했던 미국 선수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에
예.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상 억류 상태인 이들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들을 둘러싼 문제는 두 나라 간 외교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현지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 브라질 법은요, 범죄를 거짓 신고하면 6개월의 구금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각국 종합 성적 순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현지 시간으로 대회 13일째를 맞고 있는 18일 오늘 아침 현재 미국이 종합 순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메달 30개, 은메달 32개, 동메달 31개, 총 93개의 메달을 땄고요. 이어서 금메달 19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12개, 영국이 2위입니다. 중국은 금메달 수에서 영국과 같은 19개를 기록하면서 은메달 15개, 동메달 20개를 더한 총메달 수는 영국보다 많지만 예. 은메달 수에서 뒤져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6개로 11위, 또 이날 성적 변화가 없던 북한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21위입니다.
예.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인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내일 흐리고 평양과 남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평양 낮 최고 기온은 30, 안주 26도, 양덕 27도, 남포 29도, 신주 25도입니다. 수풍과 구성, 강계, 희천은 24도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였죠.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지만 비 예보는 없습니다. 해주, 사리원, 신계 낮 최고 기온 29도, 용현과 개성은 30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과 심포는 오후부터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장진과 해산, 풍산은 오전, 오후 모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낮 기온 27도, 심포 26도, 장진 20도, 풍산 19도입니다. 함경북도는 흐린 가운데 청진, 웅기, 성진 지역에는 오후부터 비가, 또 삼지연은 오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진, 웅기, 성진 26도, 삼지연은 17도입니다. 동해북부 해상,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먼 바다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북부는 오전, 오후 모두 흐리고 또 비 예보 역시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 아래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날씨였습니다. 네, 8월 1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공군의 F-15C 이글스 전투기 16대가 에스토니아의 아마리 공군기지에 파견됐습니다. 이번 파견은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스웨덴, 영국이 참가하는 오퍼레이션 애틀랜틱 리졸브 훈련을 위한 것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됩니다. 오퍼레이션 애틀랜틱 리졸브 훈련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을 계기로 동유럽 동맹과 우방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동유럽의 군사 순환 배치와 훈련 횟수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앞서 러시아 전투기와 군함들이 다른 나라 선박과 항공기들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사건으로 미국과 나토 국가들의 불만이 제기된 뒤 이뤄지는 것입니다. 시리아의 거듭되는 폭력 사태로 봉쇄 지역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밝혔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구호지원 전담팀과의 주례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다음 주 회의에서는 바람이나 약속 대신 행동을 논의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에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8시간의 휴전을 재차 요구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 러시아 등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아울러 내일은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라며 그럼에도 시리아에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오직 전투와 로켓, 통폭탄, 염소가스, 자살폭탄 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오늘 관유페이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이 최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시리아 국방장관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관유페이 주임은 이어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 군 장성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는 관주임이 이번 회동에서 시리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도 양측이 병력훈련과 인도주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과 미얀마가 국경지역에 교량을 건설하고 주요 도시에 병원을 짓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미얀마 외교부 당국자는 아웅산 수치 여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병원 2개와 다리 1개를 건설하는 내용의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미얀마의 사실상 최고 통치자 자리에 오른 수치 여사는 어제 저녁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방문한 수치 여사는 오늘 리커창 총리를 만난 데 이어 내일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합니다. 수치 여사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중국이 거액을 투자하는 미얀마 북부 수력발전소 건설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중국이 36억 달러를 투자한 미트소네댐 건설 사업은 지난 2011년 중단된 가운데 중국은 당초 계획에 따라 전력의 90%를 중국에 보내기로 돼 있는 이 댐 건설의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다음 달 쿠바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토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쿠바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쿠바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외무성은 그 같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그러나 만일 쿠바 방문이 확정되면 아베 총리가 다음 달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할 때 병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쿠바를 방문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쿠바를 방문해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을 만난 바 있습니다. 필리핀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올 2분기에 7%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는 1분기 성장으로는 3년 새 가장 빠른 것이라고 필리핀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장은 서비스 산업과 투자 확대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따른 지출 증대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필리핀의 경제성장률은 6.9%로 집계됐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6년간 평균 6.2%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